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임재하셔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또한 마음을 또한 움직이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도 저희들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그 선지자가 한 말씀들 그리고 다른 그 모든 성경에서 말씀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데 오늘도 여기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23절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보라 전에 뭐가 나와있죠? 기억이 되어있죠? 기억자. 그래서 그것을 밑에서 찾아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 7장 14절로 나오죠. 그래 한번 이사야서 7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왜 그리고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그 말이 나왔는지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BC 735년 정도의 그런 날인데 이 이스라엘도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또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과 아람은 실패합니다. 실패한 다음에 무슨 일을 또 하냐면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둘이 동맹을 맺어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에게 그 말을 줄 테니까 이 아하스에게 전하라 라고 해서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한번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스라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피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에브라임은 그 족속 중에 제일 큰 그러한 그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이므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의 네 아들 수알 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끝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리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함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동맹을 먹고 유다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 아하스에게 말을 하냐면 한번 10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잘 보세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딱 볼 때는 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이집트와에게 원조를 청해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이집트 애굽이 내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죠? 괴롭히냐 하느냐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 원조를 바라고 그런 그 애굽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16절부터 1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애굽도 그렇고 나중에 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나라 또한 그 애굽과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고통 속에 할 것이 고통 속에 그렇게 너를 그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느 나라도 견고히 설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만 굳게 설 것이다. 그 모든 나라들 그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는 바벨론 나라도 그렇고 메세바사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도 견고에 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8장 11절 볼까요? 8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너의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에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벌룸들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또한 자기의 힘들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두려워하며 나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며 그분만이 참된 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까 제가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2년 넘게 하신 분들은 맞추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예, 네, 아멘입니다. 잊지 않으셔도 돼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한 것이 신명이고 레위기라는 언약을 받아 광야 40년 훈련받는 책이 민수기고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동기, 역사적 과정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기 즉 언약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 12권이고 레위기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아 감사해서 시와 노래로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바로 시가서이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대로 안 사니까 예언자들이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저주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예언서입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를 카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의 내용은 뭡니까? 제사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대제사장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게 나오죠. 그런데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중요한데 레위기 여러분 저와 같이 2년 이상 있던 분들은 다 아시죠? 레위기 1장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뒷장으로 조금 가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세요. 구름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회막 즉 성막에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서 거하시고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기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레위기가 설명하는데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하고 같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막의 그림자로 누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제사도 그렇고 희생제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봐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런 거 읽었을 때 진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작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였듯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찾으셨어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되어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늘 죄 가운데 빠지고 제사 드리는 것도 형식으로 드리고 또한 그 눈먼 것과 장림된 것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하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 힘센 것 세상의 것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니까 새 언약을 주셔서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많이 보셨는데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 와 여기도 이런 말이 있네 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한다고요? 거하심에 거하심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시궁창이고 우리는 장님이어서 그 예수님을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내려오십니까?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하실 처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이제 저희 안에 내재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보실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고 하는 게 낫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에게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할 처소로 그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똑같이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땡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그게 이어집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죠. 너무 좋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다 찾으셨죠?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게 되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오고 그 천국이 내려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은 다르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것이 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꼴 이 모양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모든 어려운 것과 그 모든 힘든 것을 겪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누구를 의지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저희들이 회복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영을 회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나중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써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번 읽었었죠? 그래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 방황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고쳐주셨고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셔서 그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된 그러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